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150만 7,323명입니다. 사망자는 미국이 2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17만 5천 명, 인도 13만 9천 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 등이 겨울을 맞으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 2,857명이 숨졌는데 이는 올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일 최다 사망 기록입니다. 아울러 이날 하루에만 21만 6,5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에 있어서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유럽 최초로 3일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1만 4천여 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167만 4천 명이 됐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스웨덴, 프랑스 등도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자택 대피령을 재도입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택 대피령은 중환자실의 환자 수용 능력이 15%를 넘어갈 경우 해당 지역의 주점과 미용실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기타 상점들의 수용 인원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기간 주민들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스웨덴은 오늘 자국 내 고등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대면에서 원격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한국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약 한 달을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서울시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을 추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 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600명을 넘어서는 등 급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1일 일본 외무성 차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추출돌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양자와 영내 그리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동맹 조율을 논의했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 기업들을 인민군 관련 기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와 중국 해양석유, 중국 건설기술, 중국 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 등 4개사를 중국 인민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이들 기업들이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99년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국방부는 2020년에 들어서 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4개사가 목록에 추가되면서 국방부의 중국군 통제 기업은 기존 31개에서 35개로 늘어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홍콩 정부의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의 용감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홍콩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건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자유로운 생각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두려움이란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홍콩 치안법원은 2일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홍콩 경찰은 반중매체 사주인 지미 라이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홍콩은 역사적으로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오, 이반 남, 지미 라이와 같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운동을 기릴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체제의 혜택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난달 미국 서부 유타주 붉은 바위 사막에서 3.4m 높이의 반짝이는 큰 강철 조각이 나타났었는데요. 10일 뒤에 사라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기둥이 서 있던 지점을 표시하는 돌 몇 개만 남아있는데요. 루마니아 북동부 도시 피아트라님트 언덕에서도 비슷한 금속 구조물이 발견됐다가 이것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금속 구조물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높이가 약 3m, 너비가 46cm 정도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은색 기둥인데요.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둥 사진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게시된 이후 등산객들이 방문했고 유타에서 발견됐던 기둥이 바위에 단단히 고정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마을인 아타스카데로에 등장한 이 기둥은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고 밀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유타와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기둥 둘 다 허가 없이 공공토지에 설치됐는데요.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기둥은 한 언론인이 지역 간행물에서 보도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들 기둥을 누가 만들었는지 추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캘리포니아 아타스카데로에서 발견된 기둥은 유타에서 발견됐던 것의 모조품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 과정과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주말인 토요일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신해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영감을 받았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Inspired 들어보시죠.
handle on the door that opens up to change. I know it sounds s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특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재를 단행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코로나 관련 특별회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일과 4일 이틀 일정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 정상과 대표, 과학자, 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대응 특별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 우려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연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미친 타격이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나왔군요.
네, 유엔이 3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기근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이 3,2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노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차원에서 긴급 구호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호응은 미진한 편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GDP 가운데 최소한 10%에 해당하는 부양책과 또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부채 탕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곧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되는 백신의 양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독점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구테우스 총장은 이날도 모든 나라가 다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향후 전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자고 제안했고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 조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빈곤국들의 백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참석했나요?
알렉세이자 국어후생부 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제보라 박스 백악관 코로나 대응 본부 조정관 등이 3일 구테우스 총장과 직접 만나서 코로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를 기준으로 4일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1,415만 명, 사망자는 약 27만 6,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1일 사망자 수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일 하루 동안 2,918명이 사망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날에도 하루 동안 2,873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이제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거의 9초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4일 기준 약 6,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심각한 나라는 어딘가요?
네, 아시아에서는 인도, 그리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는 인도, 브라질 순이고요. 사망자는 브라질이 약 17만 5천 명, 인도가 1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유럽의 상황도 심각하죠?
네, 특히 영국은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최초로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스웨덴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른바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웨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스웨덴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일로 스웨덴 내 누적 확진자는 약 27만 2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7천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일부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 부분 봉쇄령을 도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들의 입국 사증, 비자를 제한하는 조처를 내놨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들과 그들 직계가족에 발급되는 B1, B2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에서 한 달로 단축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인들은 공산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정부로부터 10년짜리 비자를 받고요. 한 번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최장 180일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중국 공산당원들과 그들 가족의 비자 시한을 이렇게 단축한 이유가 뭡니까?
네, 국무부는 3일 낸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선전선동과 경제적 강압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서 이번 조처는 미국을 중국 공산당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 명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제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홍콩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인권, 신종 코로나 대응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심각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 조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 이번 조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화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가 미국 내 극단적인 반중국 세력에 의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미국의 이익에 일절 부합하지 않으며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인상에도 해를 끼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위구르 문제와 관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처도 발표했죠?
네, 미국 정부가 3일 중국 기업들이 구금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든 면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서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몇몇 기업이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면화 제품을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2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이미 지난 5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는 또 3일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중국 해양석유 등 4개 기업을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수장이 중국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군요.
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이 3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또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지고문에서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미국 재무부가 3일 이란의 샤히드 메사미 그룹과 책임자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를 단행한 이유가 뭔가요?
네, 재무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샤히드 메사미가 이란의 화학무기 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이란 국방 혁신연구기관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 성명에서 이란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은 주변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죠?
네, 지난달에도 재무부가 이란의 한 자선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는 자선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의 석유와 광업 분야에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정부 감독 없이 운영하는 후원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직접 제재 외에 우회 제재도 있었죠?
네, 이란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 대선 전국의 혼란 속에도 대이란 제재를 추가하면서 계속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놨군요.
네, 폼페오 장관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란 정권이 이른바 화학적 무력화 작용제를 생산하거나 시험해서 이란 국민을 더 억압하거나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란 정권이 이란 핵 합의를 빌미로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했죠.
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간에 체결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의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탈퇴했고요. 이후 이란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을 지낸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이란 핵합의의 주역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는 중동 지역의 핵 경쟁을 막는 열쇠라면서 이란이 핵합의 사항을 준수하면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란은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한 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면 이란 핵합의를 다시 준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동안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의 유임을 바란다고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 페이스북을 제소했습니다. 이어서 비행기 객실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을 보조견에 한정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100일 동안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3일 CNN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100일 동안 마스크를 쓰자는 것이라면서 영원히 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조치를 통해 현저한 바이러스 전파 감소를 볼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한 미 헌법 규정상 대통령이나 연방정부가 그런 내용으로 전국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데요. 관련 권한은 주정부와 지역당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연방정부 예산 투입을 각 주정부의 마스크 관련 법규와 연계시키는 것이고요. 둘째, 이 주지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장들한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설명했습니다.
결국에는 주지사들의 협조가 중요하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이 문제를 전국 주지사연합회 측과 논의해왔는데요. 특히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정치인은 좀 제쳐두고 공중보건을 추구하자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계획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적으로 달라질 것을 보여준 신호라고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CNN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날 3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식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 취재기자가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결국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방역을 취임 후 100일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유임해 주길 바란다고 이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방역 행정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현재 직위에 계속 머물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새 정부가 꾸리는 코로나 대응 조직에 참가해서 최고 의학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신뢰가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파우치 박사가 말하면 나는 대중 앞에 나아가서 그걸 선포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이 백신이 실제로 작동할 때에 관해 대중이 신뢰를 잃었다는 이 지적도 했습니다. 현재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개발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조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백신 안전성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나선 겁니까?
네, 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의사들을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좋은 모범을 세워준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코로나 문제 외에 바이든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부통령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함께 나온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우리는 완전한 동반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진보 성향이 강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보수 쪽이어서 이견이 많지 않냐는 우려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현안에 두 사람이 완전한 합의를 보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네, 법무부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법무부를 향해 누구를 수사하라, 어떻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차기 행정부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연방 법무부의 활동은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법무부의 직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네, 인터넷 사회학 열망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 페이스북에 대해 3일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해서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게 제소 사유인데요. 특히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한테 이 페이스북 측이 채용상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H1B 비자가 어떤 비자인가요?
네, 고숙련 기술직 종사자들한테 주로 주는 취업비자입니다. 첨단 기술 직종과 전문직이 주요 발급 대상인데요. 이 IT, 정보기술 전문가나 개발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H1B를 주로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H1B 발급과 운영을 제한해 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제한 조치를 없애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뽑느라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미국인을 차별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인가요?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총 2,600여 개 일자리에 걸쳐서 자격을 갖춘 미국인의 채용을 거부했다고 법무부가 소장에 적었는데요. 해당 직종들의 평균 연봉은 15만 6천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2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소송을 낸 목적은 뭔가요?
네, 해당 문제점을 시정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과태료나 피해보상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들이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선호해서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거부한다면 법무부가 나서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에릭 드라이밴드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가 뉴욕타임즈에 밝혔는데요. 모든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들보다 임시비자 소지자를 우선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페이스북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페이스북은 이 문제에 관해 법무부 조사에 협조해왔다고 대니엘 로버츠 페이스북 대변인이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소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발급과 운영을 제한해왔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직종별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 이민비자 수속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앞서 4월에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을 동결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 배우자들의 대상인 H-4 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도 동결시켰는데요. 비농업 분야의 임시 취업용인 H-2B 그리고 문화교류용인 J-1 비자 중에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가 뭐였나요?
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관련 조치 발표 당시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 반발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는 미국 경제에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 당시 미 상공회의소가 밝혔는데요. 이 제한 조치 시행을 막아달라고 업계 주요 단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땠나요?
네, 업계 측이 승소했습니다. 이 비자 제한 조치 시행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기술기업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연방지법에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지난 10월 H비자와 J비자, L비자의 발급 거부나 수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멈추라는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지난 1일 관련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교통당국이 비행기 보조동물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교통국이 2일 기내 보조동물과 관련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승객이 비행기 객실에 데리고 탈 수 있는 장애인 보조동물은 개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지원동물은 더 이상 보조견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서적 지원동물이 뭔가요?
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보조동물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정서적 지원동물로 분류돼서 승객이 무료로 기내에 이 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승객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정서적 지원동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료 탑승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 항공사들은 고양이나 거북이, 돼지, 심지어 공작새도 정서적 지원동물이라고 주장했던 승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교통부가 새 규정을 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교통부는 승객들이 평범한 반려동물을 보조동물이라고 속이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동물이 기내에서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승객을 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고들 때문에 합법적인 보조동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에 따라 규정을 강화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규정은 보조견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조하도록 훈련된 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원래는 신체장애만 해당이 됐는데요. 퇴역 군인단체 등이 정신장애를 위한 보조견도 포함하도록 요구해서 수용이 된 겁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또 항공사가 보조견의 건강 상태나 훈련 여부 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보조동물의 목줄 착용을 강제할 수도 있고 보조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가둘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요. 여론은 어땠나요?
네, 교통부가 지난 1월에 개정안을 공개한 뒤에 15,000개가 넘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여론을 보면 정서지원 동물을 보조견에 넣지 말자는 의견은 3,000개 정도 됐고요. 반면에 정서적 지원 동물을 지지하는 의견은 2배에 달했는데요.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PTSD 등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기내에 정서적 지원 동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조견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동물을 비행기 화물칸에 태우는 데 쓰는 비용이 편도에 $175까지 든다면서 중산층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반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 규정이 시행이 들어가면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화물칸에 태워야 됩니다. 교통부는 새 규정 때문에 항공사가 동반동물 비용으로 연간 약 6천 달러의 추가 수익을 낼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주인과 여행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많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델타 항공은 지난 2017년에 보조군을 포함해서 총 25만 마리의 동물을 기내에 태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서 60만 마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 당신도 나와 같은 기분이라면 숨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가 이란 핵과학자 암살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의 핵개발 과정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시작된 이란의 핵개발 노력.
이란이 핵개발에 관심을 두고 처음 연구를 시작한 건 1950년대입니다.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팔레비 국왕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협력하며 민간용 핵개발, 원자력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이란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를 계기로 이란은 이듬해인 1968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결코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1973년 이란 정부는 원자력 문제를 전담할 이란 원자력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독의 한 원자력 회사와 테헤란 남쪽 부쉐르 단지에 이 경수로 2기 건설 계약도 합니다. 더불어 국내와 해외에서 과학자들을 양성하면서 빠르게 핵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무렵부터 미국 주야에서는 이란이 핵 기술을 무기용으로 전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몰락과 이란 핵 문제 부상.
오늘날 이란 핵 문제의 시초는 1979년 이란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슬람 혁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직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최고 권력을 잡으면서 사실상 신정 국가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란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합니다. There are several hundred young people, mainly students at Tehran University, have taken over the embassy. 특히 미국과 이란은 1979년에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파국을 맞았고 외교 관계 단절과 함께 양국의 원자력 협력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당초 호메이니는 핵 개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란 핵과학자들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1980년부터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1988년까지 계속된 이 전쟁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눈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은 핵 개발을 추구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호메이니도 중단했던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재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혁명의 와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다시 추진합니다.
이란의 비밀 핵시설.
199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거라는 의혹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6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란 압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의 폭로로 중부 나타한즈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아라크 지역에는 중수 생산 공장이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 속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3년 핵개발 유예를 선언하는데요. 하지만 2005년 반서방 강경파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란은 다시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서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와 핵 협상.
2013년 하산 로하니 이란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은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이란과 이른바 P5 플러스 1, 즉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큰 골자는 이란은 핵무기 전용 가능한 개발과 연구를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It will make our partners in the region safer. This has been a difficult and a prolonged process.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 타결에 성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이란 핵합의 위기.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이란 핵합의는 그러나 3년도 채 못돼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This disastrous deal gave this regime.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이란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등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단계별로 이란 핵합의 무력화에 나서면서 나머지 5개국에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현황.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2.8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지난해 이 제한을 어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1월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442.9kg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순도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의 저농축 수준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7월 이틀을 깬 이래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또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의 수와 종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탄즈 지하시설에 있는 1세대 구형 원심 분리기 5,000기를 경제적 목적으로만 가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 있는 일부 고성능 원심 분리기의 경우 우라늄 농축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지난해 고성능 원심 분리기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또 포르도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르도 핵시설에는 1044기의 1세대 원심 분리기가 있습니다. 이곳의 원심 분리기는 안정 동위체 생산 등 다른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난해 11월 포르도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농축의 원료가 되는 6불화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면서 이란 핵합의 이행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Secretary of Treasury, I am really pleased to be able to nominate Janet Yellen.
12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74살입니다. 학창시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낸 옐런 전 의장은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조교수와 연준 이사회 경제학자,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 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이사로 지명되면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연준 부의장에 발탁된 데 이어서 2015년 미국 역사상 여성 최초로 제15대 연준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친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옐런 전 의장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지명을 받지 못해서 40여 년 만에 처음 단임에 그친 연준 의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낙점을 받으면서 다시 미국 경제정책의 최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새 재무장관에게 주어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에 빠져있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옐런 전 의장은 재무장관으로서 미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의 남편인 조지 에클로프 박사 역시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의 핵개발 역사와 현재 상황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제니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의장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Everyone,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아지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영화 The Art of Racing in the Rain 함께 보면서 재밌는 표현 배워볼게요. 프로 자동차 경주 선수를 꿈꾸는 데니. 그는 어느 날 이웃의 농장에서 골든 레트리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여 엔조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엔조는 데니의 꿈인 자동차 경주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데니는 엔조를 어느 곳이나 데리고 다니며 둘은 금방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데요. 이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The Pick of the Litter 들어볼게요.
This one. Definitely this one.
The pick of the litter.
She always said that.
Well, just a minute now. We were thinking of keeping them.
He always said that too.
This one. 이 강아지로 할게요 라고 데니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말하죠. The pick of the litter. The pick of the litter. 오늘의 표현입니다. The pick, 선택한 것, 무엇 중에서? Of the litter. Litter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라는 뜻 외에도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A litter of puppies, a litter of kittens 하면 한 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들, 고양이들이란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the pick of the litter 하면 한 배에서 난 새끼 중 선택된 아이, 다시 말해 한 배 새끼 동물 중 가장 좋은 아이, 또는 어떤 한 그룹에서 최상의 것, 가장 좋은 선택을 뜻합니다. 물건이나 동물 또는 사람을 가리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at car has to be the pick of the litter. 저 차가 가장 좋은 것 같아. That car has to be the pick of the litter. That black kitten is the pick of the litter. She is full of energy. 저 검은 고양이가 새끼 중 최고야. 활력이 넘치잖아. That black kitten is the pick of the litter. She is full of energy. Ben is the pick of the litter. We need him in our team. 벤이 최고지. 벤이 가장 일을 잘하지. 우리 팀에 그가 필요해. Ben is the pick of the litter. We need him in our team. 데니는 예쁜 아가씨 이브를 만나 결혼하고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주 상금에 의존하는 데니와 그의 가족은 들쑥날쑥한 수입에 힘겨워하고 이 와중에 이브는 어느 날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엔조.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The pick of the litter 들어보겠습니다.
This one. Definitely this one.
The pick of the litter.
She always said that.
Well, just a minute now. We were thinking of keeping them.
He always said that too.
Hey. 한 배 새끼 중 가장 좋은 녀석 또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The pick of the litter. The pick of the litte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시런과 비욘세의 당신은 완벽하다고 노래하는 Perfect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ound a love for me. Well, darling, just dive right in. Follow my lead. Well, I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Well,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I will not give you up time. Well, darling, just kiss me slow. Your heart is all I own, and in your eyes you're holding mine.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whispered underneath my breath, but you heard it, darling. You look perfect tonight. Well, I found a man stronger than anyone I know. Shares my dreams. I hope that someday we'll share our home. I found love to carry more than just my secrets, to carry love, to carry children of our own. We are still kids, but we're so in love, fighting against all odds. I know we'll be alright this time. Darling, just hold my hand. Be your girl, you'll be my man. And I see my future in your eyes. Well,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barefoot on the grass, while listening to our favorite song. When I saw you in that dress, looking so beautiful, I don't deserve this. Darling, you look perfect.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